지난주에 이어서 나는 왜 성경대로 살지 못할까 그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실 최은영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왜 나는 성경대로 살지 못하지 이 이야기를 마음 성경 해석기와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저 주에 서 있는데요. 가시면서 예쁘게 생기셨어요. 이렇게 몇 분들이 인사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다 모든 게 상대적이잖아요. 제 여동생은 이영애를 닮았어요. 이영애 아시죠? 또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SBS 사임당. 이제 대장금에서 이제 사임당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텔레비전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영애보다는 또 못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고, 그죠? 하나님이 나를 나로 만드셨는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정 목사님께서 강의 전체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번 주가 거시경제학이었다면 다음 주는 미시경제학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강의 요약을 잘 해주실까. 정확하게 제 의도를 반영한 거거든요. 지난주는요, 저희가 주로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오독을 하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죠. 그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그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실 그 체면, 자존심 이런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독을 하게 되고, 또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어떻게 오독을 하게 된다고 기억이 되세요? 예. 역시. 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기는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 그걸 이쁘게 보신 건데요.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려서 부귀와 영화와 재물과 영광을 다 얻었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백부장 이야기? 예, 거기서 강조하시고자 했던 거는 믿음이었잖아요. 믿음. 그런데 사람들은 칭찬받자, 순종하자, 이런 식으로 자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게 된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더 말씀을 예를 들기 전에 지금 이제 복을 받는다, 신분, 체면 이런 걸 좀 버리자, 그 다음에 칭찬을 받자, 순종을 하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쭉 드릴 때 이게 어느 나라 민족성을 좀 반영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거. 예,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의 민족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현적 자기의 민족. 자기애라고 하는 방어가 있어요. 자기애는 어떤 거냐면 내가 최고죠. 나는 특별하고 나는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인식이 있어요. 이제 뒤에 여러분 표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 사전 질문에 내가 화나는 상황은 생각해 보셨어요? 네. 또 내가 가장 두려운 상황은 이렇게 떠오른 것들이 있으시죠? 예.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이 자기애라고 하는 그 마음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일단 내가 굉장한 사람이어야 되고 특별하고 잘나야 되고, 예.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화가 나냐면요. 사람들이 잘 못했다 그럴 때 화가 나요. 사람들이 이건 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또 나는 굉장한데 무시당할 때,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좀 낮게 보는 것 같고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나요. 그리고 이분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나는 이따만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나의 이 조그만 모습이 들킬까 봐, 그게 드러날까 봐 노심초사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이제 민족성을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권위주의, 체면 문화, 그죠? 그 다음에 빨리빨리, 그 다음 겸양, 지덕. 한 네 가지 정도가 떠오르시죠? 이것이 우리 민족성이 갖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돼야 돼. 자기가 갖고 있는 잘 돼야 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민족은 더 열심히 일을 해요. 보여줘야 되니까요. 그죠? 빨리빨리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또 체면이 중요해요. 체면이 중요하다는 거는 남이 보는 내 모습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우리 속담에 있나요? 우리 말에 뭐죠? 쫄쫄 굶고도 나올 때 이를 쑤신다 그러잖아요. 나 고기 먹었어. 이거 보여주려고. 예, 이런 거. 체면이 중요해요. 그리고 내현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외현적인 거하고 반대잖아요. 그래서 내현적이라는 말은 내가 내 내면으로만 갖고 있는 생각이다. 드러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남한테 또 드러내면 또 그런 좋은 사람이 못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겸손까지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 그 다음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이해하라는 경향을 가지고 우리가 내현적 자기의 성향을 가졌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겸양지덕, 이게 뭐예요? 나는 좀 잘났지만 사람들 보면 낮춰야 되고 수그려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신 우리 그 어르신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런 종류의 성경 말씀의 왜곡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지난번에 제가 소개드린 그 책의 저자 길성남 박사님께서는 대부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설교자들의 설교 문에서 그 오독의 예를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독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목사님들이란 말이죠. 예, 그런 눈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 모습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이면 좋겠다. 개인으로서도 좀 객관적이지만 우리 한민족,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민족성도 있구나 하는 거를 저희들과 좀 객관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되지 않고 우리가 우리를 이롭게 하고 우리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고 예, 우리가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고 하는데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갖다 쓰지 않았을까. 또 우리가 우리의 체면을 유지하고 예, 이런데 우리가 갖다 쓰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이런 거시적 관점에서의 돌아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외현적 자기의 국가가 대표적인 나라가 있어요. 외현적, 드러내고 잘난 척 하는 나라 혹시 기억나세요? 예, 이거 있잖아요.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저희 전공서적을 읽는데, 미국 분이, 그분이 그냥 자신이 썼기 때문에 저도 그냥 얘기를 할게요. 서문에 우리나라는, 미국은 외현적 자기의 국가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외현적이라는 건 뭐죠? 밖으로 드러내는. 그러니까 미국은 슈퍼맨 국가잖아요. 지구 어디서나 문제가 생기면 출동하는 나라죠. 가서 거기를 평정해 주잖아요. 다스려주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힘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거를 밖으로 드러내잖아요. 아마 그 비슷한 국가가 중국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중화, 민국, 대국이라 그러고 자기네들이 세를 과시하고 올림픽 경기를 치르면 엄청나게 행사를 치르고 예, 아무튼 저희들이 좀 꽤 큰 관점에서도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복음을 자꾸 왜곡하고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오늘은 그 마음 해석기, 마음 성경 해석기 오늘의 주제로 돌아오겠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오늘은 조금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개념들을 서로 잘 연결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준비되셨죠? 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점만 말씀드릴까요? 예, 그게 좋겠어요. 예, 저희가 지난번에 다섯 번째 역사적, 문화적 배경으로 읽기까지 했죠? 네, 여섯 번째 한번 보세요. 문자적으로 읽기. 비유나 상징을 적절하게 보면서 그걸 고려하지만 문자에 충실하게 읽자. 대표적인 본문이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기 쉽지요? 둘째 아들이요. 탕자요. 우리는 늘 주님께 옵니다. 제가 탕자로 당신께 다시 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 이 구절이 떠올라요. 근데 여러분, 그 길성단 박사님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늘 우리가 방탕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중심의 성경 해석을 하기 쉽지만 그 장면에는 문자적으로 잘 읽다 보면 그 장면에는 첫째 아들도 있었다. 그죠? 어느 교수님이 채플에서 설교하실 때 이 장면에서 제일 불쌍한 대상은 잡혀먹은 그때 잔치를 베풀잖아요. 아버지가 뭐를 짐승을 잡지요. 그때 잡혀먹은 짐승이 제일 불쌍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농담처럼 하시는 말씀이고 첫째 아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 본문의 그 맥락을 보시면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이 그 탕자 이야기인데 그 어떤 맥락에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은 세리 죄인과 앉으신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장면에서 시작을 해요. 잘 읽어보시면 저 예수 좀 봐. 왜 우리가 같이 앉지도 않는 세리나 창녀들하고 같이 다니는 거야.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초점은 그거죠. 첫째 아들이야 너희가. 바리새인 서기관아 너희가 첫째 아들이야. 첫째 아들은 여기 본문에 보면요. 아주 열심히 살았죠. 아버지 집을 떠나지도 않았고. 그죠? 아주 괜찮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점은 이거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탕자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도 품고 안아주시는 그런 아버지다. 예. 그래서 모든 잃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본문이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청자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도 그 자리에 한 번씩 가서 앉아 있어 봐야 한다. 예. 우리 민족성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가 되기보다는 우리는 첫째 아들이 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 너는 회개해야지. 나는 그래도 교회 섬기고 열심히 살았거든.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여섯 번째 장면이고요. 일곱 번째로 가시면 성경으로 성경 읽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그물이 거의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죠. 베드로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오독은 상식이나 경험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면 복받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본문에서 혹시? 예. 아니 예수님은 목수였잖아. 베드로는 평생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잖아. 근데 목수인 예수님이 뭐를 안다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했겠어. 이 엄청난 이 순종하는 마음이 베드로한테 있었던 거야. 그래서 베드로처럼 순종하면 복을 받아. 또 복으로 가죠. 예. 그러나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시몬에게 명령하고 부르셨어요. 예.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계속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을까? 이렇게 초점을 바꾸어 읽으면 오독의 기회를 좀 줄일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죠. 시몬이 고기를 많이 잡고 그러면 보통 복을 받았으니까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한 이야기는 뭘까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으로 성경 읽기, 구약으로 가면 이 기사가 겹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아,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저밖에 쓰실 자가 없죠. 이렇게 하지 않았죠. 저는 입술이 불결합니다. 저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리고, 이사야를 정결케 하시고 소명을 맡기세요. 그래서 길성당 박사님의 말씀 안에는 이 구약의 이사야를 부르신 소명기사와 베드로를 부르신 신약의 소명기사는 서로 통하는 이야기다. 다시 말해서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예,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좀 재밌는 생각이 나는데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그렇게 못해요. 어느 정도 못하냐면요. 100점 만점에 3.8점을 받아요. 예, 수학을요, 수학을. 근데, 누가 제가 3.8점이야, 그러면 대학학점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대학학점이 아니고, 그냥 100점 만점에 수학 점수가 3.8점이라고요. 그런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음악을 했거든요. 계속. 그러다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로 자기가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했어요. 엄마 입장에서는요,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그 모의고사가 그렇게 겁이 나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줄을 세우니까요. 몇 등급, 몇 등급. 고기도 아니고 말이에요. 몇 등급, 몇 등급.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인문계로 옮긴 다음에 3년간 공부를 안 하다가 처음 그 치르는 모의고사 날 너무 겁이 나니까 이제 제가 그랬어요. 아침에 앉혀놓고 무조건 하나로 찍어라. 여기저기 왔다 갔다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비켜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하나를 찍어라. 하나 번호를 정해서. 그랬더니 이 아이가 끄떡끄떡하고 학교를 갔는데 돌아왔는데 표정이 환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하나로만 쭉 찍었지? 그랬더니 아니래요. 지그재그로 찍었대요. 제가 낙담이 됐어요. 또 3.8점 같은 게 나오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풀면 그렇게 되니까, 풀면. 그냥 쭉 찍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지그재그로 찍었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표정이 화나냐가 봤더니, 믿음으로 찍었다는 거죠. 이 장면을 보고, 153마리를 잡았으니까 예수님이 153, 153, 153 이렇게 찍었다는 거예요. 153. 저희 아들은 이 소명기사를 그렇게 오독을 했어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7가지 대표적인 오독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면서 읽고 계신가? 예. 일단 첫 번째 지난번 이야기로 돌아가면 성경을 제대로 알자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한테 좋은 바른 신학이 있으면 좋겠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알아도 왜 못 지키는가? 이재철 목사님 책에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예, 그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하는 얘기는 꼭 들어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씀은 저한테 참 도전이 됐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를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붙이는 게 제 전공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렇다. 성경을 마음대로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 마음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그 마음은 우리의 오랜 습관에서 굳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제 마음이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정의를부터 하고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뭘까요? 제가 마음, 성경 해석기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마음의 그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강의 안에는 없어요. 그냥 들으세요. 첫째는 여러분 얘는 마음이 참 고와 이런 얘기하죠. 보통 그때 그 마음은 타고난 품성, 성품, 특질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마음의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시련을 당했더니 마음이 아파. 그럴 때 그 마음은 이 우리 안에 자리를 말하죠. 공간, 공간의 개념으로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세 번째 정의예요. 마음은 이렇게 정의가 돼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내가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일으키거나 느끼도록 작용하는 그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작용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버벅될까요? 한글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사람 사물에 대해 감정이나 의지, 생각 따위를 내가 느끼거나 또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작용이나 태도. 네. 다시 말하면 이거죠. 여러분 오늘 나한테 내가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 뭐지? 내가 정말 두려운 게 뭐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잠시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이요, 내가 접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당하는 어떤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내가 접할 때에 내 안에 감정이든 생각이든 의지든 이렇게 올라와요. 예. 그렇게 이것들이 일어나는 작용 또는 그것에 대한 태도, 이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태도, 이것을 마음이라고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 성경이라고 하는 자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건 우리 안에 어떤 사물, 글씨가 되고 그 글씨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는 이미 감정, 생각, 의지가 작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작용이나 태도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성경을 우리가 왜곡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다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미시경제학을 하는 날이잖아요. 지금부터 한 시간 정도 제가 쭉 설명을 드릴 텐데요. 결론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시점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나의 마음에 이 눈이 있죠. 또 뭐 어떤 분은 안경이라 그러고. 근데 안경이 더러워져 있거나 안경 도수가 잘 안 맞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안경을 벗고 어디가 때가 묻었나? 어느 부분이 깨져 있나? 이렇게 한번 좀 다시 닦고 가자. 좀 점검을 하고 가자. 예, 이것이 오늘 제가 이 두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골자예요. 그러면 이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안에 계시의 이제 구조가 나온다. 지난번에 스토리라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창조, 타락, 구속, 새하늘과 새 땅. 예. 그 구조 안에서 창세기의 타락 기사가 어떻게 이해가 될까? 여러분 지금 화면에 성경 계시 안에서의 융이해 이것이 띄어지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보시면은요, 우리의 죄는 이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것, 그죠? 하나님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것. 근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는데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벗은 것만 더 잘 보이게 됐어요. 인간들이. 예,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죠. 그리고 치마를 만들어 입어요. 이 무화과 나뭇잎이 제가 생각하는 아까 정의한 그 마음. 성경 해석기. 왜냐하면 이것은 곧 성격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격은요, 우리 안에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나타나는 행동의 양식이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무화과 나뭇잎을 이렇게 덕지덕지 입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여전히 겁이 나잖아요. 그죠? 내가 내 부끄러운 모습을, 나의 아픔을 또는 두려움을 다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만들어 입었는데,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만나 뵈면 겁나거든요. 하나님이 너 다 보여야 이 사이로 이렇게 하실 분은 아니지만 우리는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나를 가리고 나의 고통을 덮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생존하기 위해서요. 네, 중요한 말이에요.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달고 살아요. 예, 그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 안에 성격 구조로 자리를 잡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뭘 하셨냐 하면, 야, 그 쓸데없는 거 다 좀 떼어내고 내가 주는 가죽옷을 입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세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죽옷은 짐승이 희생이 돼야지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고통, 불안, 외로움, 상처 이것을 이미 다 덮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제단에 드림으로, 그죠? 그 독생자를 희생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다 덮고 괜찮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입었던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꾸 돌아가요. 자꾸 돌아가요. 그 양상을 정리한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표예요. 오늘 이 표를 그 권 선생님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자녀 주변 사람들과 힘든 이유 요 두 개의 삼각형하고 연결하면서 나의 성경 해석기 마음은 어떨까? 요즘에 여러분 그 상담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론 가운데 하나가 단기 역동 치료예요. 단기 브리프 다이나믹 테라피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뭐 쇼텀 뭐 다이나믹 테라피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단기 역동 치료예요. 역동이라고 하는 말은요. 프로이드에게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이드는 사람의 욕동, 그죠? 삶의 어떤 성적인 에너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사람들은 그 성적인 쾌감을 쫓아서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존재야라고 이론들을 쭉 얘기를 해왔어요. 그걸 우리가 고전 정신분석 전통이라 그래요. 그런데 현대 정신분석학자들, 현대 정신분석을 우리는 대상관계 이론이라고도 하거든요. 대상관계 이론. 이 대상관계 이론을 공부하신, 아니, 만드신 분들은 프로이드의 이야기를 다시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여러분 아마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아시죠? 뭐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 뭐 구강기, 항문기 이런 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프로이드가 사람의 성적인 쾌감이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집중되는 신체 부위가 발달의 이 나이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데 처음 1년은 입에 구강기, 입에 이제 집중이 된다. 쾌감을 느끼는 신체 부위가.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는 항문. 그 다음에 뭐 남근기, 남근, 그 다음에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는 뭐 생식기, 이렇게 다섯 가지로 그 발달 단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대상관계 이론가들이 프로이드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좀 이 안 맞는 데가 있어요. 인간이 이 성적인 쾌감만 좇아서 사는 그런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프로이드가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인간이 어떤 내 안에 그것을 쫓기 위해서 삶의 에너지를 다 쓰고 그죠? 다 소비하고 내 안에 역동적으로 그 쾌감을 쫓아다니고 하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이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이렇게 그 정신분석학자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지점이에요. 뭐냐면요 프로이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욕동은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 성적인 쾌감을 왜 자꾸 느끼려고 하느냐? 그게 단순히 그 느낌 때문에 그러냐? 쾌감 때문에 그러냐? 아니, 그 쾌감은 어떤 한 대상을 향해 계속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나올 때 말이에요. 그때가 태에서부터 훅 나올 때 그 에덴에서 쫓겨나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잘 있다가. 그다음에 이 자신의 불안함, 뭐 불편감 이런 거를 스스로 입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감각, 쾌감을 통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를 위로하고 있다. 그러나 입에서 이 쾌감을 느끼려고 하는 아이가 진짜 원하는 건 쾌감이 아니고 엄마였다 이런 말이에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줬던 그 엄마였다. 그래서 단기 역동 치료는 그 고전 정신 분석과 지금 현대 정신 분석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합쳐서요. 좀 통합해 가지고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좋은 모델을 만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욕동은 사실은 관계를 향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방금 드렸는데요. 그거를 두 개의 삼각형으로 요약을 했어요. 예, 두 개로.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이거를 쓰기를 편해하고 좋아해요. 여기에 상담자, 여기에 현재 사람, 여기에 과거 사람. 이거를 우리가 사람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그다음에 한쪽을 갈등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불안, 여기에 방어, 여기에 적응적인 느낌.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요. 이 삼각형 위에다가 이 삼각형을 이렇게 얹어 놓으면 상상력을 발휘하세요. 예, 사람들이 불안해서 오잖아요. 그리고 방어 때문에 망가져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 위에 이 삼각형을 이렇게 얹어 놓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들이 이해가 됐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굉장히 작은 글씨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만 여기 방송실의 집사님께서 이거를 크게 다시 만들어주신 게 있는데요. 보이시죠? 네. 여기 보면은 위에 잘, 이제부터 좀 어렵거든요. 약간 집중을 하셔야 돼요.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10개의 사실 이게 성격 장애 진단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표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우리가 극단을 통해서 일반적인 현상들을 이해한다고 우리가 성격 장애자들은 다 아니지만 성격 장애의 그 중요한 특징들을 이해하면 우리는 이 어느 성격 구조 언저리에 같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 10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그리스도인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 상담을 많이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대표적인 성격 구조는요. 다음과 같아요. 그 종류에서 보시면 편집성, 연극성, 자기애성, 경계선, 그리고 강박성. 이 다섯 가지 정도가 교인들에게 참 많이 드러나는 성격 구조였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무화과 나뭇잎이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무화과 나뭇잎의 모양, 세모 모양, 뭐 네모 모양, 어떤 사람은 뭐 동그란 모양, 무화과 나뭇잎을 이렇게 걸쳤잖아요. 이 편집성, 자기애성 이런 것들은 그냥 모양이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동그란 잎, 어떤 사람은 뭐 세모잎 이런 걸 이렇게 걸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를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잎사귀를 많이 달았나? 적게 달았나? 뭐 이렇게도 제가 그냥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모양이 편집성, 연극성, 자기애성, 그다음 경계선, 강박성 이렇게 다섯 가지만 이제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이게 바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성경 해석의 종류예요. 예. 아, 다섯 가지 종류에 따라 어떻게 해석이 달라지는가 궁금하시죠? 그러면 아까 그 마음의 정의에서 그거 생각나세요? 사물이나 사람을 향하여서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 감정, 의지, 예, 이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예, 그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한다고 할 때 여기에 내가 있어요. 이 사람 삼각형 안에 내가 서 있습니다. 이 나는 이 표에 자기 지각에 해당돼요. 자기 지각. 나는 이런 사람 같아 라고 내가 나에 대해서 느끼는 거죠. 자기 지각. 그 다음 여기에 현재 사람이든 과거 사람이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보여주는 태도들 이런 거가 여기에 대인관계. 어떤 관계를 나는 사람들하고 맺는가. 예.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 과거 사람은 부모로 또는 형제로 드러나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그렇죠. 예, 우리가 과거에 다 부모님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살았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능했을 부모라고 하는 칸이 보이세요? 네, 그 가능했을 부모는 과거 사람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 머리가 복잡해지죠, 이제. 그 다음에 이 갈등 삼각형으로 왔을 때 방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 표에 제가 표시해드린 방어 기제예요. 방어 기제. 그리고 우리가 무화과 나뭇잎을 다 벗기 위해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고 성경 해석기를 잘 닦아내기 위해 만나야 될, 경험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그거를 제가 생각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만나야 할 하나님이에요. 만나야 할 하나님. 맨 오른쪽 칼럼에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거를 연결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편집성,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지각. 나는 편집적인 분들, 특징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그래. 기본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이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해. 나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예, 이렇게 되니까 대인관계 양상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경계하겠죠? 나한테 위협을 끼칠 것 같아. 나를 안 좋게 보잖아. 이렇게 자꾸 경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의심을 하게 돼요. 의심을. 이런 사람들은 주로 과거에 어떤 사람들하고 살았을 가능성이 있는가? 거기에 보면은 가학적인 부모. 이렇게 대표로 나와 있죠. 가학적인 부모.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만나고 이번주에 못 만날 뻔도 했잖아요. 그래서 기억나세요? 그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강의가 있었던 날에 폭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이 정말 났으면 우리는 오늘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김정은 씨가 그 두 사람을 판문점에 보내놓고 그 회담하는 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어쩌면 김정은 씨의 구조가 편집적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김정은 씨가 어떤 식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나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강한 사람한테는 약해지고 그 다음에 위험해질 것 같을 때는 먼저 도발을 하고 지금 이런 패턴을 보인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편집성 성격의 대표가 히틀러거든요. 나치를 그 나치 정권을 유지를 하면서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대인들이 나쁜 게 아니라 히틀러 입장에서는 위험한 거예요. 저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두면 우리가 다 잡아먹힐 것 같아 라는 이 위협 때문에 그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한 게 아니냐라고 심리학자들은 보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요, 편집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안에 어떤 모습 두 가지가 있냐면은 바들바들 떠는 나, 위험한 나, 세상의 공격을 계속 받고 피해 의식을 겪어야만 하는 내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이따만한 내가 있어요. 이 강한 나, 괜찮은 나, 큰 나이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보호해야 되니까요. 이해되시죠?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큰 나 하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경계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죠. 아까 그 화나는 상황은 두려운 상황은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이 사람들이 가장 화가 나는 상황은 어느 때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화가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시를 당하는 나는 작은 나니까요. 그죠? 근데 깊숙이 들어갔을 때 어떨 때 가장 화가 나냐 하면 내가 위협을 느낄 것 같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를 줄 것 같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행동을 할 것 같을 때 또 나쁜 행동을 한 것 같을 때 나를 나쁜 사람으로 의심하는 것 같을 때 이럴 때 굉장히 화가 나요. 어떤 상황이 가장 두렵겠어요? 내가 위험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대단히 위험해져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 편집적인 사람들은 이 대인관계를 할 때도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해서 계속 의심을 하고 그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의처증 이런 병들이 있잖아요. 의부증 예. 이런 것들이 편집증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 내가 변변치 않으니까 사실 마누라가 나가서 다른 짓 할지도 몰라. 남편이 다른 짓 할지도 몰라. 사실은 그런 의심병들이 나에 대한 작은 느낌 또 계속 피해를 당한다는 느낌 여기서 오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요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우리 요점이죠. 중요한데 방어기제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투사라고 되어 있죠. 투사. 자, 이 투사라고 하는 걸로 성경을 본다 이 말이에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네, 투사라고 하는 방어기제는 어떤 거냐 잘 들어보세요. 일단 내가 변변치 않고 나는 약하고 위협에 처한 사람이죠. 근데 이거를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느낄 때는 내가 너무 초라하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를 방어하느냐 어떤 식의 무화과 나뭇잎을 입느냐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나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타인이 다시 말하면 나의 조그만 모습을 위험한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비춰요. 프로젝트 한다 그러죠. 프로젝션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본다라고 느끼고 의심하고 피해 의식을 계속 갖게 되는 맞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투사가 뭔지. 내 안의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먼저 비추고, 비춘 대로 다시 나를 보고. 예.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 이분들은 주님은 나의 영원한 반석. 그럴 때, 그게 반석이라는 말이 나에게 확실하게 딱 다가올까요? 주님은 저를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읽을 때, 예, 그 시편 23편이죠. 원수예회 목전에서 제게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나한테 확 다가와서 예,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될까요? 잘 되기 어려워요. 이 부분이 원수의 목전에서 그런데 원수 그러면 벌써 뭐가 작동해요? 내 마음에 예, 타인에 대한 이런 피해의식과 의심이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오기가 참 힘들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면 좋을까? 예, 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품어주시는 하나님, 정말 암탉이 자기 새끼를 이렇게 품는다는 게 표현에, 그 성경 표현에 나오잖아요. 암탉이 닭을 이렇게 새끼를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 안에 온전히 거한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가 다는 아니지만 가학적인 부모님, 너무 강한 부모님,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지 못한 부모님과 과거에 자랐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분 마음 안에 일을 하실 때는 이게 가능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는요, 그 은혜는 우리 상처 언저리에서 늘 일어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상처 언저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느껴져야 아, 하나님 당신은 정말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도 되겠죠? 네, 연극성은 여기 보세요. 행동은 극적으로 한다. 극적이라는 건 연극적으로 한다 이런 말이고 자기 지각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정체감이 없다. 네, 그 다음에 대인관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유혹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떤 분들이 이제 여기 해당이 되냐면 전체적으로 특징을 보면은요 여자분들한테 많고요 연극적인 특징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가가가지고 모여 있을 때 나 왔어라는 걸 이렇게 크게 꼭 부각을 해야 되는 분들 있죠. 옷도 블링블링한 거 입고 예, 눈에 확 띄는 옷 입고 더 나가서 진단 기준을 보면은요 이제 이런 말도 나와요. 여자분들이 유혹적인 옷, 가슴이 파진 옷, 짧은 치마. 예. 무슨 말이냐면 나를 좀 쳐다봐줘요.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런 분들은요 남들이 나를 쳐다보고 주목을 해줘야 정체감이 없던 데서 내가 조금 나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디든 어떤 모임을 가든 나한테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해. 나를 쳐다보질 않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하얘지는 거예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부단히 노력하죠. 그래서 모임에서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머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왔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요. 내가 왔다. 어떤 과거의 부모님이 가능했을 것 같으세요? 비일관적인 왔다 갔다 하는 부모님들 있죠. 어떨 때는 주목을 해주다가 아 주목을 받으려고 이거를 좀 했는데 어떨 때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네. 이렇게 비일관적인 부모님들 밑에서 양육을 받을 때 또는 부모님 역시도 연극적일 때 네. 이런 분들 밑에서 연극적인 방어를 하는 연극적 성격을 가진 분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요일로 와서요, 이분들이 가진 방어기제, 뭐라고 써있죠? 해리. 이게 디소시에이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나라는 느낌이 없이, 뭐가 이렇게 혼동스럽고, 혼미하고, 이런 상태로, 여러분, 이런 상태로 성경을 읽어요. 지금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그거잖아요. 이런 상태로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기 왔어요. 하나님 나 보세요. 이걸 할 수도 없고 이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정말 그러한지 하나님은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건지 나에게 집중을 하는 건지 이게 늘 애매모호하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늘 성경을 읽을 때 이 이야기가 왜 나한테 와닿지가 않지? 왜 나는 이게 와닿지가 않지? 왜 감동이 잘 안 되지? 이렇게 성경을 읽기 쉽지 않을까? 그게 저의 이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은 이 연극성을 성격을 가진 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일 것 같은가? 신음을 듣는 하나님. 예, 제가 여기 이건 제가 다 이렇게 만들어 적어 본 건데요. 나 여기 왔어요.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내 옆에서 늘 나의 한숨 소리, 나의 신음 소리까지 계속 일관되게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들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 그분을 이분들이 정말 진정성 있게 만날 때, 그럴 때 이 방어가 내려가면서 정신이 차려질 거 아니에요. 내 신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옆에 계셔. 내가 그렇게 과장하거나 연극적일 필요가 없어. 하나님에게 나는 늘 안전한 딸이야. 이런 느낌이 들 테니까 말이에요. 연극성 여기까지 했는데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자기애성. 자기애성이 우리나라 교인들에게 제일 많아요. 왜냐,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족성 자체가 자기애적이에요. 그런데 내현적이라고요. 드러내고 안 하고, 이것 봐, 나는 희생도 하잖아? 나는 이것 봐, 겸손도 하잖아? 내가 어찌 괜찮지 않아? 이게 이제 자기애성이거든요. 자기 지각을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과대해요. 나는 이렇게 큰 사람이에요. 근데 대인관계 양상을 보시면 다른 사람들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질까요? 공감이 잘 안 돼요. 공감이 잘 안 돼요. 나는 정말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 같은데, 근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게 느껴요. 저희 학교에 같이 이제 근무하시는 어떤 교수님이 이제 교수들 관리를 하고 있는 일을 하실 때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강의 평가를 꼴찌에서 두 번째 한 날이 있다고. 예. 그 학기에 제가 불려갔어요. 그분한테. 최 교수님, 당신은 가르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다 보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때가 구정이 끼었나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연휴를 시작하려고 할 때인데 여러분 제가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꼴찌에서 두 번째 막 불려가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잖아요. 성적표 가지고 선생님이 부르는 거죠. 그래서 너 공부하는 게 뭐가 문제인지 한번 살펴봐. 이렇게 제가 이제 그 가르침을 받고 집으로 오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제가 전화를 받을 때 아,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려나 보다. 아, 그래. 그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요. 응? 그 평가를 받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한 이유는 연휴 시작인데 차 안 막혀요? 이걸 물어보셨어요. 제가 괜찮아요, 교수님. 차는 생각보다 안 막혀요. 이렇게 하면서 집에를 갔지만 마음에 이렇게 일부러 전화를 하셨으면 내 마음도 좀 알아봐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기애 커플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떤 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이분들에게 가능했을 과거 사람은 이런 거죠. 과잉 보호하는 부모 또는 과잉 기대하는 부모. 과잉 보호하는 부모는 왜 이렇게 자기애적인 자녀를 키울까요? 다 해주니까 그래요. 다 해주니까 좌절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자기애적이 된 이유들에 대한 그 증거들 아니면 이유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태어나서 한 100일 무렵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여기서 제가 죽을 뻔했다고.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다 북한에서 내려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연고가 없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어느 권사님이 저희 교회 출석을 하고 계셨는데 그 권사님을 저희 집에서 어머님 아버님처럼 모시고 같이 살아셨어요. 네,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 41살에 낳은 첫 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금이야 오기야 저를 키우고 있었는데 100일이 되기 전에 한 3개월이 되기 전에 그 같이 살고 계시던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일어나시다가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제 머리에 정통으로 앉으셨어요. 근데 거구셨거든요. 지금 기억할 때 한 80kg는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제 머리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앉으니까 저희 어머님 표현대로는 택시에 저를 태우고 응급실에 가는데요. 이렇게 5초 간격으로 머리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더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는 골이 다 아물지 않잖아요. 그죠? 딱딱하지 않아요. 이게 연골 상태에서 뭐가 다 어떻게 됐는지 안에서 계속 부풀어 오르더래요. 시퍼렇게. 근데 병원에 갔더니 너무 아이가 어려서 지금 얘를 마취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열어보든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두어 보든가. 죽든지 살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뭘 선택하셨냐면 그냥 안고 기도하는 걸 선택하셨어요. 수술 안 합니다. 우리는 저희가 그냥 안고 기도를 해볼게요. 그래서 밤낮으로 저를 안고 일주일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그냥 났어요. 네. 그리고 퇴원을 하는 날 의사가 그랬대요. 이 아이가 이제 퇴원을 하면 머리에 그 뭔가 좀 이상이 발견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품을 많이 하든가 눈물이 많이 흘리든가 기침을 좀 하든가 이게 다 이제 머리에 이상해서 오는 증상들인데 그렇게 하면 빨리 병원에 데리고 오라고. 여러분 눈물 안 흘리는 어린애가 어딨고 하품 안 하는 어린애가 어딨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저의 운명을 아시겠죠? 저는요 정말 금이야오기야 태생부터 금이야오기야인데 사고까지 겹쳐가지고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완벽하게 돌보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좌절을 잘 몰라요. 예, 저는 별로 불안한 게 없어요. 여러분 불안은 뭘 불안해하냐면 목사 딸로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나 안 좋아해주나 그건 굉장히 예민해요. 사람들이 내 책을 잡으면 어떡하지? 예, 이런 건 좀 불안하게 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 다른 불안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태연해요. 어쩜 그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과잉 보호하는 부모가 자기애적인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요. 그다음에 과잉 기대하는 부모요. 근데 여러분 이제 좀 다른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요 해와 달과 별만 굴리시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 부부관계 이거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돌리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여주세요. 여기 보세요. 자기애의 방어기제가 합리화거든요. 합리화. 어떻게 합리화를 할까요? 자기가 잘못한 상황에 이제 딱 처하잖아요. 그러면은 변명과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뭘 했다고? 내가? 잘한 거라고. 그리고 네가 틀린 거라고. 예, 이렇게 모든 이유들을 만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예, 왜냐하면 늘 나는 잘했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는다고 해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읽힐까요? 큐티 말씀은 늘 시어머니와 남편을 위한 거죠. 예,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이거를 남편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우리 아내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저한테 가끔 그래요. 제가 어떤 얘기를 잠자리에서 하면 오늘 큐티 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늘 합리화를 하겠죠. 하나님, 제가요, 사실을 얼마나 겸손하려고 노력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 구절이 여러분들한테 자꾸 부딪혀서 돌아오면 그건 우리가 합리화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면 좋을까요? 이 자괴자들은요. 심판하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적었어요.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적었어요. 여기서 이 죄는 뭐냐? 존 스토트 박사님이 얘기하신 넓은 의미의 죄예요. 너 자신의 힘으로 너의 삶을 스스로 좀 더 괜찮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 네가 너를 조금이라도 낫게 해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 그게 다 죄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아, 내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라는 얘기를 나는 쉽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는가. 여러분, 이 무화과 나뭇잎 종류하고 굵기, 개수 이런 거 궁금하시면 딱 검사 한 가지, 175문항짜리 검사 한 가지만 하면요, 이 열 가지 중에 여러분이 어떤 방어를 쓰시는지가 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뭐 우리 센터 광고를 하기 위한 건 아닌데 이 검사가 우리 센터에밖에 없어요. 아직 시판이 안 됐어요. 아직 표준화가 안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근데 우리는 그 영어 검사를 그대로 좀 번안을 해서 저희가 내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MCMI예요. 밀론. M은 밀론. C는 클리니컬 멀티 액추얼 인벤토리예요. 이게 만든 사람 이름이고요. 밀론, 클리니컬 다 쓸까요? 클리니컬. 멀티 액추얼 인벤토리. 여기는 스펠링 별로 자신 없습니다. 액추얼,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밀론 클리니컬 멀티 액추얼 인벤토리. 이걸 해보면은요, 이 열 가지 방어 중에 여러분들이 뭐를 지배적으로 사용하시는지가 점수로 확 드러나요. 네. 제가 부부싸움을 한 어느 날, 하도 싸우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이 검사에서 한번 뒤집어 보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남편이 거기에 응했어요. 그랬더니 둘 다 자기애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자기의 환자들이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이야기들이 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기애자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변변치 않은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뼛속 깊이 죄인인 건지. 제가 그 성격검사를 해서 뒤집은 날 남편한테 물어봤거든요. 당신 최근 2, 3일 동안 정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죄인입니다 라는 증거들을 그 최근 2, 3일 동안의 삶에서 찾은 것이 있는가. 우리 남편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늘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조차. 우리가 입으로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뭐가 죄인이야? 뭘 잘못했어?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때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한두 가지를 여러분 뭘로 드러내서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저의 죄는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미 저를 위해서 제가 제 가치를 올리려고, 그래서 1등을 해보려고 제 삶을 그렇게 소진했던 거, 잘못된 삶의 표대를 잡았던 게 저는 참 잘못한 거였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의 진짜 죄,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뵈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자기애자들에게 베푸시는 엄청난 은총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잘난 척할 때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그렇게 고려 못할 때도 하나님은 이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어이없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어이없는 사랑을. 예,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은총 안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합리화하지 않죠. 예, 무화과 나뭇잎을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예, 자기의 방어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경계선 방어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경계선 방어는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자분들한테는 왕왕 드러나는 방어예요. 이분들의 자기 지각은, 내 모습은 불확실하죠. 불확실해요. 내가 누군지 잘 알지 못해요. 여기에 대인관계 패턴은 어떻다고 되어 있죠? 예민하고 모순적이에요. 예민하고 모순적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어떨 때 가장 화가 나냐 하면요, 경계선적인 구조를 가진 분들은 사람들이 나를 떠날 것 같다 할 때 화가 나요. 나랑 친했던 사람이 나랑 멀어질 것 같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거리를 둘 것 같아. 그럴 때 가장 화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분들이 두려워하는 상황들은 이해되시죠? 가장 불안한 거.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혼자 남겨지는 상황, 이게 가장 인생에서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식의 방어를 하느냐, 거기 뭐라고 써 있죠? 퇴행이라고 돼 있죠. 퇴행. 퇴행이 뭐예요? 어린이처럼 굴기, 어린애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계선적인 구조를 가진 분들이 좀 극적인 일들을 많이 벌이기 때문에 드라마에 잘 나와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본 드라마 중에 그거 아세요? 이렇게 웨딩드레스를 입고 다리를 못 쓰는 것처럼 휠체어에 늘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못 걷는 게 아니에요. 왜 불구가 되는 신용을 했냐 하면은 남자친구가 자기를 떠날까봐. 왜 그거 있잖아요. 불구가 되면은 차마 버리지 못하니까. 그래가지고요. 계속 자기가 불구인 연극을 계속 하거든요.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이 경계선 구조를 가진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요, 남편이 퇴근하면 9시 뉴스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들은 대부분 그걸 봐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누릴만 하잖아요. 야, 누워가지고 테레비를 보면요, 무릎에 꼭 가서 앉아요. 예, 무릎에 이렇게 딱 가서 앉아서 텔레비전을 가려요. 왜 그래요? 나랑 같이 있어. 당신 지금 내가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집에 왔으니까 이제는 나랑 같이 있어. 근데 지금 이게요, 여러분 누가 몇 살짜리가 하는 것 같으세요? 그죠? 네 살, 뭐 세 살 이런 아이들이 아빠가 오면 무릎에 앉아가지고 아빠 나를 보지. 텔레비를 왜 봐요? 이렇게 하는 거랑 참 비슷하죠. 근데 이분이 나이가 마흔이 넘었어요. 버려지는 거, 혼자 남겨지는 거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퇴행해서 성경책을 읽어요. 어떻게 읽힐까요?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늘 버려질 것 같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요, 어떨 때는 굉장히 열심히 있고 교회 봉사를 충성을 다하는 그런 교인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분들의 삶의 드라이브를 거는 힘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못 살아 버려질까 봐.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내치실까 봐. 이게 겁나가지고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있을까요? 평안이 없을 거예요. 왜냐? 조금만 잘못 살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니까. 근데 우리가 겉에서 그분들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있게 봉사도 잘하고 충성된 분이지 않습니까?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래서 우리 중에 혹시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혹시나 이런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분이 이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 하나님.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은 그걸 읽을 때마다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거죠. 지난주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레마라고 하는 표현을 로고스라고 하는 것과 구분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예, 로고스는 이성적인 말씀, 레마는 내 마음에 와닿아서 내가 생동력 있게 그걸 살아낼 수 있는 말씀. 마음에 닿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뭐를 하면 안 떠나시겠어요? 네, 하나님은요, 이미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나 어디서나 우리 옆에 계실 수 있고, 그런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거를 뒤집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하나님만 만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어떤 분의 표현대로면 안에 있는 거인이 살아 일어난대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공동체 밴드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여러분 하나로 샴푸 아세요? 그 샴푸와 린스가 하나 된. 네. 하나로 샴푸 그다음에 2080 치약. 이게 딱 애경에서 나온 건데요. 그거를 개발한 분의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개발한 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군대에 가서 육군 소위로 이제 그 일을 하다가 사고로 오른팔을 잃어요. 네, 오른팔을 잃고 왼팔만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오른팔은 없죠. 이제 왼팔을 쓰기 어렵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밥을 이렇게 먹여주고 있는데 그 병실에 애인이 방문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그냥 나는 불구가 됐으니까 얘를 놔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하고는 못 살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가 나랑 불구로 사는 게 행복할까. 만약에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랑 같이 살아줘. 결혼해줘. 그러면 얘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 막 그 짧은 시간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근데 너무 어렵게 입을 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했대요. 이전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해. 왜냐하면 이전에 너는 내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부터 너는 내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전보다 너를 더 사랑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잠자고 있던 거인이 깨어났다. 그분이 쓰신 글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나는 이 여자를 위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바쳐 살 거다. 내 옆을 이렇게 지키고 있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이 여자를 위해서 나는 내 모든 걸 걸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개발에 총력을 다하셔서 하나로 샴푸도 만드시고 2080 치약도 만드시고 그러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이 이야기를요 성경하고 이렇게 견주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 이것밖에 안 돼요. 저는요 보통 이런 분들은 부모님들이 떠난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 발달력을 들어보면 여러분 여기 과거에 어떤 사람들하고 살았을까? 부모님들? 버린 부모 아니면 돌아가신 일찍 돌아가신 부모 이런 분들하고 살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마저도 나한테 그럴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부모도 내가 별거 아니라고 하고 버렸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도 나를 사랑했지만 나랑 같이 못 있고 먼저 하늘나라 갔어요. 근데 하나님, 당신이 정말 내 옆에 계속 있어줄 수 있다고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아까 그 이야기에서 이제는 당신이 내가 더 필요해졌기 때문에 당신을 떠나지 않아요 말하고 있었던 그 여자분처럼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나 없이 못 살아. 너는 나 없이 절대 못 살아. 그리고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느냐면은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네 생명을 얻고 싶을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해. 이 이야기를 이분들이 정말 정말 실제로 현존으로 받아들이고 맞닥뜨리고 만나야 되는 거죠. 이 순간이 참 오기 어렵지만 이때가 은총의 때인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그것이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왜 이게 복음이 안 됐는가? 자기의 안경을 잘 몰랐으니까요.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몰랐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이걸 알고 나면 아, 나에게 이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야 라고 그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이분들이 뵙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5분 정도 더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시간적으로 두 개의 방어가 남았나요? 하나 남았죠? 네, 강박성. 강박성은 자기 지각 한번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양심적이고 근면해요. 모든 걸 정리정돈도 잘해요. 예의도 발라요. 예, 이런 분들인데요. 대인관계는 그러니까 어떻게 드러나냐면 공손하고 예의 갖추고 딱 정리정돈된 대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사귐을 가져요. 이분들의 가능했을 부모를 한번 보세요. 어떤 부모랑 살았을 가능성이 있는가? 과잉 통제하는 부모 또는 광합적인 부모. 예. 여러분, 그, 자기의 성격 구조가 항문기 병이라면, 이 강박적 구조는요, 아, 죄송해요. 자기의 성격이 구강기 병이라면, 구강기 병이거든요. 예, 모든 걸 다 만족시켜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태어나자마자 첫 1년 동안 나는 부모님이 완벽한 돌봄을 주셨다. 예. 첫 구강기병이라면 지금 이 강박적인 성격은 항문기병이에요. 항문기 때 부모님들이 주로 하는 게 배변 훈련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간 되면은 변기에 앉혀놓고 응아야 하시잖아요. 이제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그걸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부모가 너무 통제적이거나 강압적이거나 이랬다면 그러면은 아이는 뭐를 안으로 이제 집어넣냐? 내가 아무데나 똥을 싸고 아무데나 오줌을 싸고 이러면은 우리 부모한테 혼을 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게 모든 걸 맞춰서 잘 해야 되겠구나. 이래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배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능했을 이 방어기제 이거는 여기에 반동 형성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하나를 제가 더 집어넣으면 취소예요. 취소. undoing 영어 표현으로는 cancel 하는 거. 네. 반동 형성이란 방어 기제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을 이렇게 땅에 이렇게 치면 이게 튀어 오르죠. 내가 집어넣고 싶은 거는 뭐냐면 내 안에 바람직하지 않은 욕구가 막 올라오는 거. 그렇게 하면 내가 나쁜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탁 집어넣어요. 집어넣는데 그것이 튀어오르면서 아주 괜찮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면 이게 최영민 교수님이 쓰신 책에 이제 이런 사례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부인이 남편이 외도를 해요. 그리고 외도를 한 것뿐만 아니라 부도를 다 내요. 그래가지고 친정에 돈을 타서 이제 살고 있던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인이 착해야 되고 늘 싫은 소리 하면 안 되고 이제 강박적인 거죠. 예의 바라야 되고 꾹꾹 참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모르는 사람을 봐도 인사하더래요.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반동 형성이죠. 사실은요 너무너무 화가 나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있는, 내 마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그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는데 과잉 통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미운 그 화를 탁 집어넣어 놓고는 어떻게 행동을 해요?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예, 그게 반동 형성이에요. 취소는 대표적인 성경에 나타나는 이 취소의 예가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 재판이 끝나고 예수님을 이렇게 백성들한테 넘겨주지요. 그러고 나서 손을 씻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잘못 없어요. 성폭력을 당한 분들이 끊임없이 몸을 씻어요. 왜요? 나는 더럽고 수치스럽다고 느껴지지만 내가 계속 씻으면 내 이 부끄러움이 씻겨져 나갈까. 그래서 있었던 일을 없었던 걸로 돌리기 위한 반복적인 행동들을 하시는 거죠. 뭐 숫자를 센다거나 금을 맞춘다거나 깨끗이 닦는다거나, 그렇죠? 이런 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면 좋을까요? 예,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를 해도요? 눌러놨던 내 화를 다 표현해도, 그 꼴을 다 보셔도 하나님이 괜찮다 아들아, 괜찮다 내 딸아, 모든 것을 품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배울 때라야 성경이 복음으로 읽혀지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이 강박에 렌즈를 끼고 성경을 보면은 모든 성경 구절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꼭 지켜야 되는 말로 보이죠. 꼭 지켜야 되는 말. 아, 이야기도 지켜야 되고 저 이야기도 지켜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화내실 것 같고, 그죠? 하나님 화내시면 나는 어떻게 하지? 예. 오늘 여러분 시간 되는 만큼 한 다섯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끼고 살 것 같은 다섯 가지. 편집, 연극성, 자기애, 또 경계선, 강박성. 예.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 프레임을 가지시고 이 표를 한번 해석을 하신다면, 그죠?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실 줄로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봐요. 우리가 나와 사람들 또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또 어떻게 이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작동되는가, 그리고 성경이 성경대로 읽어지지 않도록 나는 나의 무화과 나뭇잎을 어떻게 만들어 덮었는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나를 방어하고 살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방어를 다 내려놓을 때, 우리의 벽을 다 허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모든 벽을 허물러뜨릴 만큼 강력하고 자비로우시고 우리에게 풍성하신 그 은총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늘 베풀고 계시다는 것이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살던 습관대로 우리의 구조를 따라 살지 않고, 구조를 따라 살더라도 여러분 이게 습관이니까 금방 바뀌겠습니까? 잘 안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깨달음까지 가서 다시 복음의 진리를 우리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변화를 받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른 궁금하신 것들을 지금 질문으로 해서 받고 계시죠? 네. 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한 20분 정도 가지려고 해요. 이런 거 교수님 궁금해요. 적어주셨네요. 저는 그냥 그대로 읽겠습니다. 적어주신 거니까요. 저는 자기애성이 있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친구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낯선 마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마음이 생겨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충분한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자기애성 구조를 가진 분들은 남도 공감은 되지 않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도 잘 몰라요. 내가 나한테 느껴지는 감정이 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감정을 소진하지 않고 모든 에너지를 내가 더 잘하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더 성공하고 내가 더 능력을 발휘하고 예, 거기다가 모든 것들을 집중하다 보면은 내 안에 일어나는 내 안의 고통, 내 안의 느낌, 내 안의 아픔, 남의 것만이 아니라 내 것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쓰신 분을 보면은 내가 자기애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자꾸 낯선 마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마음이 든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인지를 이제 작정하시고 좀 더 열어서 보시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마음이 들 때 나는 여기가 어떤가, 하나님께 낯선다는 느낌이 들 때 나는 여기가 어떤가. 예. 그래서 그거를 자꾸 한번 해보다 보면은요, 자신의 아픔이 진짜 드러나게 될 거예요. 내가 정말 아파하는 자리가 어딘지, 내가 뭐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이 다 표면 위에 올라왔을 때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과 낯설지 않게 만나는 자리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동안은 내가 모든 에너지를 사실은 나를 어차피 보면 잘 살아보고 잘 성공해보고 성공해, 뭐 똑같은 얘기네요. 좀 나를 포장하고 예, 이러는데 많이 썼는데 그걸 좀 내려놓고 진짜 내 아픔, 나의 그 작은 모습, 그래서 아픈 자리,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을 다시 초대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게 저의 답이에요. 두 번째, 어린 시절의 양육에서 결핍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모성결핍, 애정결핍.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영성 훈련하시는 교수님 만나고 온다는 말씀 드렸죠. 예, 궁금하세요? 아, 예, 물어봐 주셔서 감사해요. 왜 지금 그분께 떠올랐냐면 이 질문을 받을 때 어린 시절의 양육에서 결핍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100% 네. 네. 1번으로 이걸 극복해 줄 수 있게 돕는 사람은 배우자예요. 네. 내가 암만 결핍이 있었어도 우리 엄마를 능가하는 따뜻하고 좋은 아내를 만나면 또는 따뜻하고 좋은 남편을 만나면 이거는 100% 극복됩니다. 왜냐, 그 가족 상담에 이마고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마고 원리가 이거예요. 우리가 배우자 선택을 어떻게 하냐 하면요. 이마고라고 하는 말 안에 있는 그걸 이해하면 잘 우리가 납득이 되는데, 이마고는 이미지예요. 어떤 이미지냐면 내 안에, 저 뇌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내 부모한테서 받은 상처, 내 부모한테서 온 결핍, 이게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냐 하면 내가 받은 이 상처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예, 또는 우리 엄마 아빠가 참 나를 힘들게 했지만 양가 감정이 있거든요, 엄마 아빠에 대해서. 그래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엄마 아빠랑 또 비슷한 그런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해요. 근데 이마고의 가정은 뭐냐면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경험한 상처가 현재 내가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겪는 상처의 크기보다 훨씬 크다, 이게 가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배우자를 찾도록, 본능적으로. 여러분, 이제 청년들이 저를 이제 데려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배우자를 어떻게 하면 잘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하는 답은 배우자는 생각해서 고르는 게 아니라 미친 상태에서 고른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뭔가 막 따시면서 고른 것 같지만 이 이마고가 우리를 움직이면서 배우자를 고르게 하거든요. 제가 왜 자기애적인 남편을 만났겠어요?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친정아버지하고 너무나 겹치는 인생을 살았어요. 아버지 거의 없이 혼자 자수성가하고, 그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좋아 보이고, 거기에 우리 엄마가 못 줬던 거를 이 사람이 줬어요. 우리 어머니는 맨날 뭐 배우러 다니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하루는 연애할 때 그 청량리역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국철이 있지 않아요? 국철, 왕십리, 뭐 성북 이렇게 다니는 그 국철이 한 20분, 25분마다 하나씩 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움직이는 동선을 미리 다 파악을 하고 서로 약속한 게 아닌데 청량리역 국철 바깥으로 나오는 개찰구에 비가 오고 바람 부는 날 우산 하나 들고 바람막이 잠바 하나 들고 그리고 서 있었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 이 사람이야. 다른 거 볼 거 없어. 다른 거 볼 거 없어.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못해준 거 다 채워주니까. 예. 어린 시절 양육에서 결핍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근데 만약에 배우자도 그렇게 못 만났으면 어떡하죠? 이 이야기 하려고 해요. 그저께 제가 그 교수님 찾아뵀어요. 제가 요즘에 그분이 시키는 대로 뭘 하냐 하면은, 저를 돌아보는 일을 아침마다 해요. 예, 그분은 영성훈련을 하시는데, 몇 가지를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라고 주신 토픽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책을 하나 이렇게 소개받고 책을 쫙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실재한다고 계속 느껴라. 예, 갈망하고 현존을 느껴라. 잘 안 되냐? 잘 안 되면 당신의 삶에 그동안 하나님처럼 나타났던 사람들, 목사님, 선생님, 삼촌, 작은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이 당신한테 줬던 걸 한번 떠올려봐라. 그리고 그 모습보다 더한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한번 느껴봐라. 그러면 그 상처가 하나님으로부터 극복되기가 더 쉬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책에 써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리얼한가, 실제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과정에서 어떤 결핍과 상처를 가졌었더라도, 예,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또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으실 만한 넉넉한 아버지를 여러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극복이 된다. 편집, 연극, 자기의 성격 등을 가진 사람에게 만나야 할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각자의 성격으로 인해 갖고 있는 잘못된 해석기를 수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우리의 해석기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방어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 100주년 기념교회에 이번에 2주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이런 진지한 모습에 참 감사해요. 지난주에도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못할까요? 저기 뒤에 계신 남자분은 교수님 당신이 하는 건 뭐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좀 해보고 싶어요.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막 느껴지거든요. 제가 이게 지금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우리의 해석기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1번은 오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것에 따라서 내 해석기의 종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질 못해요. 아, 나는 이런 방어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예. 그 다음에 고치는 과정은 이러해요. 이 질문 진짜 잘해주셨네요. 제가 설명 안 하고 지나간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만 가지고 해볼게요. 자기애는 아까 이 사람들이 가장 불안할 자리가 어디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나는 작은 사람이야. 나는 창피한 사람이야.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이거가 드러날까봐 불안하거든요. 자기애자들이 주로. 그렇죠? 이 불안을 방어하기 위해서 뭘 하죠? 합리화를 하거든요.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적응적인 느낌, 좋은 느낌까지도 느끼지를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갈등 삼각형에서. 근데 우리 해석기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어떻게 고쳐지는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뵈야 돼요. 이 자리에서요. 완전히 실패하고 땅바닥에 떨어지고 나락에 떨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계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계속 합리화를 하면서 그 자리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라서 우리를 어느 순간인가 이 자리로 안내를 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가보신 적이 많죠? 많아요. 예, 우리 남편한테는 그저께 지난 토요일이 그런 날이고요. 저에게는요. 제가 그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가 담배 피다 걸린 얘기 했나요? 제가 두 번째 다시 태어난 날이에요. 첫 번째 태어난 날은 그때죠. 100일 때. 다시 생명을 얻었잖아요. 두 번째 다시 태어난 날은 제가 약물 중독 상담 자격시험 문제 내고요. 호텔에 들어가서 나왔는데 우리 아들이 담배 피다 걸렸으니까 학교로 오라고 하는 전화를 저한테 받게 만들었어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호텔에서 나왔는데. 아무개 어머니신가요? 아이가 담배 피다 걸렸어요.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것도 기독교 학교에서. 근데 제가 학교 선생님한테 불려갔는데요. 선생님, 제가 좀 바빴거든요. 합리화를 할 수도 있죠. 제가 누구냐 하면요, 대한민국 약물중독 시험 출제위원이에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좀 바빠서 아이를 조금 이렇게 소홀히 한 점은 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제 귀에다가 확성기를 갖다 댄 느낌이 들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냐면, 제발 이젠 좀 그만. 제발 좀 그만해라. 회필이면 약물 중독 시험을 냈는데 우리 아이가 약물을 하다 걸리는 게 뭐냐고요. 담배 피다 걸렸다니까요. 저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저희 쪼그라진 모습. 제가요, 이영이 닮은 여동생하고 사느라고도 이게 드러날까 봐, 내가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할까 봐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좀 못생겨도 괜찮아요? 제가 1등 안 하고 꼴등해도 괜찮겠어요? 이 자리에서 여쭙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저한테 그때 하신 말씀이, 제발 지금 그만 이러시면서, 내가 내 아들을 줬는데 너는 더 뭘 바라니?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생생하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 딸입니다. 복음? 뭐가 복음인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자리까지 정말 가보니까요. 아,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 하나님의 진심, 그거가 저한테 와 닿았던 거죠. 그래서 이 방어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건 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 하나님. 내가 정말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이 초라한 자리에서 나를 더 이상 합리화하지 않고요. 하나님, 제가 이래요.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안 돼요. 라고 하나님께 그냥 바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매번 잘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뵙고 나면은 이렇게 합리화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내가 이미 괜찮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는 우리의 벽을 허물고 방어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러면 편집이나 연극성 장애, 아니 성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부모님과 어떤 대인관계를 그 사람들이 가졌을까를 고민해 보시고,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 방어가 어떤 식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머리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세 개의 질문이 있었어요. 혹시 마이크를 사용해서 또 물어보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제가 준비한 강의 안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한 세 가지로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이거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굉장히 다르게 들리실 거예요.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1번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많이 들으셨었죠? 근데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복음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께 좀 많이 구체화 되셨나요? 예,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산다는 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두 번째, 회개란 무엇인가? 방어, 여러분의 가면 또는 해석기를 인식하고 포기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회개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거요. 그 이상입니다. 예, 세 번째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부모와 하나님을 구분하는 것이다. 예,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모와 하나님을 겹쳐놓고 경험할 때가 참 많지만 부모와 하나님을 구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자신을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다. 예,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이거는 영원한 정말 영적인 복인데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복은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이 넉넉합니다. 복음을 정말 아는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받은 것이 넉넉하다. 두 번째는 내가 매일 불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하게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은 가드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방어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저는 매일 불쌍합니다. 우리의 불쌍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매일 가져가는 것 가난해질 수 있는 것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은총이 가장 풍성히 임할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 환난과 핍박, 고난을 받는 특별한 즐거움을 누린다. 제가 특별한 이 세 글자를 집어넣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팔복의 늘 마지막은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끝이 나고 있어요. 이미 받은 게 넉넉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위험한 곳,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다 해결하셨다면 그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욕구, 하나님의 갈망을 따라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면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기 위한 환난과 핍박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 많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100주년 기념교회에 여러분들은 아마 이미 이런 각오가 되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과 저의 이런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히 세워질 것을 제가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경 해석기인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들로 둘러입은 나뭇잎은 너무 쉽게 상처가 나고 찢어지고 헤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상처 언저리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처가 많은 우리 인생은 만나야 할 하나님이 참 많습니다. 수많은 방어 기제로 진실과 멀어지려 할 때마다 강권하여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경 앞에서 찢어진 나뭇잎 대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경 속의 말씀을 통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교우님들과 2주간 강의해 주신 교수님과 섬겨 주신 상담부와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